한반도 세바스토폴 시장이 방공체제가 우크라이나 드론 무인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에 이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는 성스러운 성탄절에도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영웅적인 도시에 대한 공격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휴전 선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6일 포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규의 성탄절을 맞아 6일 오전 정오부터 7일 자정까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휴전하라고 군에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휴전 선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7일 연방 하원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하원 의장을 뽑는 15번째 투표에서 찬성 216대 반대 211로 가까스로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화당 의원 6명이 그를 지지하지 않고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그간 공화당 내 우위 강경파의 반대로 의장 선출 투표에서 메카시 의장이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들 강경파는 메카시 의장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많은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어느 의원이라도 아무 때나 그의 퇴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경파들 요구에 동의한 뒤 하원의장 의사봉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민병 대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을 7일 처형했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관영 IRNA 통신이 보도한 성명에서 루홀라 아자미안을 순교자로 만든 모하마드 메흐디 카라미와 세이에드 모하마드 호세이니를 7일 처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처형된 두 사람은 바시 민병대원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른 세 명도 사형 선고를, 그리고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처형됐습니다. 한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이란 당국이 적어도 26명에 대한 사형 선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씨가 계열사인 엔투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엔투그룹은 7일 회사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 씨는 한때 엔투그룹 의결권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분 조정 결과 그의 의결권은 6.2%로 축소됐습니다. 마윈 씨는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투그룹 지분을 10%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련 기관들을 통해 엔투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마 씨의 투자회사인 항저우 윤보가 엔투그룹 지분 50.5%를 보유한 다른 두 기관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분 조정 과정에서 마윈과 다른 주주 9명은 지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초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켄비를 6일 신속 승인 절차를 통해 승인했습니다. 레켄비는 일본 회사인 에이사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했습니다. 레켄비는 끈끈한 독성 단백 질인 아밀로이드를 뇌에서 제거함으로써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방식의 치료제입니다. 같은 방식을 이용한 이전 실험들은 모두 실패한 바 있었습니다. 에이사이는 한해 사용하는 약품 가격이 26,500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과 유럽연합 EU에서도 판매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사이 측은 3년 안에 미국 안에서 레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수가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국 춘제 대이동이 7일 시작됐습니다. 중국 서린 춘제는 오는 2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앞으로 40일 동안 중국 안에서 20억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5% 증가한 숫자며 27년 여행자 수의 70.3%에 해당합니다. 올해 춘제 대이동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를 완화한 뒤에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춘제 기간 도시에서 지방으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서 의료시설이 덜 갖춰진 지방에 코로나 감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해에는 여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보이스카우트 여행을 떠난 인디. 불법 도굴꾼이 소중한 유물 코로나도 십자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곤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은 박물관에 가야 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데요. 가공의 인물인 고고학자 인디아나 존스의 모험을 다룬 영화죠. 주인공으로 해리슨 포드, 아버지 역할로 숀 코너리, 여성 나치 단원 역할로 앨리슨 두디가 출연하는데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4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성배를 찾기 위해 벌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디아나 존스는 13살 보이스카우트 시절인 1912년 도굴꾼이 보물인 코로나도 십자가를 훔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세월이 흘러 아버지처럼 고고학자가 된 인디는 1937년 어린 시절 놓쳤던 보물인 십자가를 포르투갈에서 되찾게 되는데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로 돌아온 그는 오래전에 도착한 아버지의 일기장이 된 소포를 발견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갑부 탐험가 월터 도노버는 앙카라 북쪽에서 발견한 반쪽짜리 석판을 보여주며 헨리 박사의 일기장을 참고해 나머지 반쪽 석판을 찾자고 제안하는데요. 석판의 반쪽을 찾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할 때 흘린 피를 평소에 예수를 존경하던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 아리마테아 요셉이 받았다는 거룩한 성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죠. 인디는 아버지 헨리가 성배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던 중 나치에게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스트리아에 가서 아버지를 구해냅니다. 이들은 성배를 찾기 위해 서아시아의 오지, 요르단의 페트라로 떠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 중에서 존 윌리엄스의 인디's Very First Adventure, 인디의 가장 첫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국 할리우드 영화 시리즈인데요. 스타워즈로 유명한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무한한 상상력과 모험으로 관객들에게 현실에서 청량감과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준 영화가 바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라고 하죠.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모험 영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심미적인 접근, 인간성 회복의 철학을 통해 고리타분하게 여겨졌던 역사학, 고고학, 언어학, 지리학 등 인문학에 대한 소중함을 흥미진진하게 탐구할 수 있게 해준 영화라고 읽었습니다. 사실 조지 루카스가 처음 생각했던 이름은 인디아나 존스가 아니라 인디아나 스미스였다고 하죠. 루카스가 기르던 개 인디아나의 이름과 스티브 맥퀸이 연기했던 네바다 스미스의 이름을 합친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스필버그 감독의 제안에 따라 인디아나 존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주연은 원래는 인기 TV 시리즈인 탐정 매그넘으로 박력 있는 남성의 상징으로 각광받았던 톰 셀렉으로 낙점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탐정 매그넘의 출연 계약과 겹치는 관계로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 관계인 CBS의 사장 밥 데일리와 조지 루카스가 논의한 끝에 스타워즈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해리슨 포드를 인디아나 존스의 역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루카스는 자신의 작품 스타워즈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를 다시 출연시키기 싫어서 포드의 출연을 반대했지만 마땅히 연기할 배우가 없어서 결국에는 다시 포드에게 배역이 돌아왔다고 하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하다는 평가입니다. 허구성이 명백한 판타지를 현실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면서 속도감 넘치는 이야기로 포장해 유치함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제작된 모험 영화 킹 솔로몬, 로맨싱 스톤, 구니스, 미라, 툼 레이더, 내셔널 트레저 이 영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X Marks the Spot 이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스타워즈와 함께 배우 해리슨 포드의 대표작으로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냈는데요.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중절모 또 채찍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아버지 역을 맡은 영국 배우 숀 코너리는 최장수 영화 시리즈로 꼽히는 첫 보물이죠. 007의 원조 제임스 본드 역을 맡아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공장 근로자와 트럭 운전사로 일한 아버지, 또 환경 미화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코너리도 9살 때부터 아침마다 등교할 때까지 4시간 동안 마차로 우유를 배달했다고 합니다. 188cm의 장신으로 축구에도 빼어난 재능을 보여서 스코틀랜드 유소년 축구팀에서 선수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에게 입단 제의를 받았지만 연기를 위해 거절했다고 하죠. 1953년 뮤지컬 남태평양의 영국 순회 공연 당시 합창단으로 데뷔해 연극과 TV 드라마 단역 배우 활동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는 아기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로 충당했고요. 밤마다 연극도 보러 다녔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킨 건 독서였다고 합니다. 1986년 움베르토 에코의 원작 소설로 유명한 영화 장미의 이름에서 수도원의 연쇄 살인을 추적하는 윌리엄 수도사 역으로 영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처음 받았고요. 언터처블에서는 악당 알 카포네를 추적하는 베테랑 형사 역으로 미국 아카데미 골든글로브에서 모두 남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주인공 해리슨 포드는 2020년 세상을 떠난 숀 코너리를 추모하며 우리는 즐거웠다. 그가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들이 골프장을 가지고 있길 바란다. 친애하는 친구여 편히 쉬소서 라고 애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cherzo for Motorcycle and Orchestra. 오토바이를 타고 나치에게서 도망가는 장면에서 흐르던 음악이죠. 오토바이와 관현악단 기악곡 스케르초,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미국 서부 유타주에 있는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유명하죠. 붉은 빛의 기암이 형성한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2,000개 이상의 천연 아치형 기암들은 젓갈색 바위가 오랜 시간의 비바람을 맞으며 형성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활한 땅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국립공원이 있을까요? 미국에는 60개가 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전부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영화 제작자인 스콧 스폴레더는 한 곳 이상의 국립공원을 방문하지 않고는 미국 서부를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국립공원에는 먼저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규모가 크고 웅장하기로 유명한데요. 신비로운 계곡이 있는 세계적인 공원이죠. 2016년 한 해에 이 공원을 찾아온 방문자 수는 무려 6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고대 푸에블로 인디언의 전통을 이어 오늘날까지 거주하는 토착 부족들도 있다고 하죠. 다음으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4,200m, 또 3,600m가 넘는 높은 산봉우리가 9개에 달하는 등 위세가 돋보이는 공원인데요. 영화 셰인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곳으로 높은 산과 맑은 호수, 넓은 목장이 만들어내는 경관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과 비교될 만큼 아름답고 화려해서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몰려든다고 하죠.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지역이 있어 북미 특유의 사슴 종류들과 들소, 곰, 고라니들을 볼 수 있고요.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계곡과 초원 곳곳에 만발한 야생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서북쪽 워싱턴주, 캐나다와의 국경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스 캐스케이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과 관련된 모든 게 배제된 야생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연 그대로의 풍경과 더불어 눈에 덮인 깎인 듯한 산봉우리와 깊은 계곡, 원시림이 계속되고요.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지대 90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 중 레드우드, 미국 삼나무들이 살고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도 빼놓을 수가 없죠. 또 서부 콜로라도주에는 로키마운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4,500km에 이르는 세계 유수의 거대한 산맥 중간부에 해당하는데요.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했고요.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 4명을 조각한 조각상인 러시모어산 내셔널 메모리얼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러시모어산이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 콜로라도 남서부에 있는 초록색 대지를 뜻하는 메사버드 국립공원이 있고요. 끝없이 뻗은 붉은 대평원 위에 치솟은 거대한 암석 기둥과 절벽, 백인들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역사가 기록된 애리조나주의 모뉴멘트 밸리 나바호 공원, 유타주의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과 아케디아 국립공원, 와이오밍과 몬태나에 걸쳐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뉴멕시코주의 칼스베드 동굴 국립공원도 유명합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The Keeper of the Grail, 성배를 지키는 사람,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4,800만 달러를 들여 4억 7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흥행 1위였다고 하는데요. 1980년대 시리즈 3편 연속 세계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했다고 하죠. 인디아나 존스의 음악은 스필버그의 영원한 음악적 동반자인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는데요. 경쾌하면서도 모험에 대한 흥분과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메인 테마곡, 또 팝과 클래식을 절묘하게 결합해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관현악에 웅장한 사운드로 널리 사랑받고 있죠. 존 윌리엄스는 60여 년간의 활동 기간 중에 조스, 스타워즈, 슈퍼맨, E.T., 나홀로 집에, 주라기 공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등 유명 영화들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2004년 미국 케네디 센터 공연예술 평생 공로상을 받은 바 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The Canyon of the Crescent Moon. 초승달이 뜬 캐년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다, 안 보면 후회하는 영화다, 액션 모험의 전설 같은 영화다,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영화다, 후속작이 전작을 뛰어넘는다, 오늘은 네가 진 것 같다며 자신의 모자를 씌워주며 미소 짓는 도굴꾼 두목이 훗날 모험가로서의 인디아나 존스의 롤모델이었을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영화가 나오지 못할 것 같다, 내 인생 최고의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아버지와 인디아나 존스의 조합은 꿈같은 환상의 조합이었다, 하지만 내용 구성은 이례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숀 코너리와 포드의 조합으로 보는 재미가 있다, 두 배우 모두 완벽한 타이밍을 가지고 분명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Keeping Up With The Joneses, 존슨의 따라잡기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아나 존스도 성배를 잡기 위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엘사처럼 고집을 부리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인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디, 그냥 내버려 둬. 또 다른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디와 하룻밤을 보낸 닥터 엘사. 그런데 그녀가 나치에게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나치는 인디에게 총을 내려놓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디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디, 그녀 말 믿지 마. 그녀는 나치야. 이번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치에게 총을 맞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배를 찾으러 목숨을 걸고 인디는 신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관문에서 다른 나치들이 죽자 인디는 들어가며 회개한 자만이 통과할 수 있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목숨을 건지게 되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치의 추격을 피해 아버지와 여객용 비행선을 타고 오는데 아버지가 인디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도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어. 노래 듣고 옵니다. The Penitent Man Will Pass. 회개하는 사람만이 통과할 것이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광활한 대자연과 모험, 정의로움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재미, 교훈까지 안겨준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중에서 The Indiana Jones Trilogy, End Credits, 인디아나 존스 3부작 마지막 장면에서 흐르는 음악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달 첫 주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의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 2023년 첫 주를 장식할 최초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누구야, 누구야?
봐봐. 빰빰빰 했지.
잡으면서 바로 아래. 이 발 모으면서 바로 아래로 가야 돼.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거 있다.
공연을 앞둔 한 사설 무용단이 한창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안무가가 창작한 동작을 안무가의 설명에 맞춰 익히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딴딴딴 바로 가. 시작. 딴딴딴딴딴딴딴. 자, 흰색 패딩.
이렇게 온몸에 땀을 흘리며 수백 번 연습한 작품은 공연 당일 무대에 올라가고 남녀 무용수들이 인간의 고뇌와 환희, 절망과 희망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몸짓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이 무용이란 말의 영어 단어 댄스 어원을 살펴보면요, 생명의 욕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의 어원에서는 긴장, 뻗친다, 지탱하다, 지속하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욕구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무용은 크게 예술무용과 대중무용으로 나뉜다는데요. 이 중 예술무용의 범주에 속하는 서양의 고전무용 발레는 15세기 말부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3년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 38년 만에 발레 공연을 올렸다고 한국 매체가 보도한 바 있죠. 그러나 당시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 무대에 올렸던 풍년 씨앗뿌려갓의 조국을 위하여 영웅의 동상에 꽃다발 드렸네 등의 작품은 의상은 물론이고 주제와 내용이 서양의 발레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최초의 여성은 서양의 고전 무용인 발레를 추는 여자 무용수 발레리나입니다. 1949년 11월 하얀 피부에 인형 같은 외모로 토슈즈를 신고 무대 위를 나르던 러시아와 유럽의 발레리나가 활약했던 무용계에 검은 머리에 황금색 피부를 가진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프리마 발레리나가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오늘의 얘기의 주인공입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미 조폐국은 지난해부터 저명한 미국 여성의 업적과 공헌을 상징하는 주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서로 다른 디자인의 25센트 동전 5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주화에는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여성 5명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여성만이 해당하는데요. 조폐국은 지난해 3월에 이미 2023년을 대표할 5명의 여성을 발표했습니다. 흑인 비행사 베시 콜먼, 언론인 요비타 이다르, 작곡가 이디스 카나카울레, 무용가 마리아 톨치프, 그리고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즈벨트 이렇게 5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조폐국이 선정한 2023년 여성 5명 중 한 명인데요. 원주민으로서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된 마리아 톨치프 씨입니다. 조폐국은 마리아 톨치프에 대해 미국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원주민 출신 발레리나로서 무대 안팎에서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소개했습니다. 마리아 톨치프를 얘기할 때 불새를 떠올린다는데요. 불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살다간 마리아 톨치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마리아 톨치프가 누구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리아 톨치에프가 원주민 최초 프리마 발레리나이면서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인데요.
네.
이게 의미가 깊죠.
그렇습니다. 사실 발레 종주국은 이탈리아입니다.
네.
지금 발레 강국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발레 종주국은 이탈리아였고요.
네.
마리아 톨치에프 씨는 미국인 발레리나로는 최초로 이탈리아와 함께 발레를 발전시킨 프랑스 무대에 섰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네.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현재 미국인 프리마 발레리나의 자리에는 뭐 다른 발레리나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만 조폐국이 주목한 것처럼 미국인 최초, 원주민 최초라는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현재 미국 발레 분야의 선두에 선 뉴욕시티 발레단의 창립 멤버고요. 사실 그녀의 이름은 미국의 발레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리아 톨치에프 씨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네. 자, 엘리자베스 마리아 톨치에프입니다. 1925년에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의 아메리카 원주민 오세이지 부족의 보호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머니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이고요. 아버지가 오세이지로 부족이었습니다. 톨치에프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는데요. 한 기록에 따르면 톨치에프 씨가 처음 발레를 배웠던 게 3살 때랍니다.
아, 네.
1933년에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해서 동생과 함께 발레를 배웠고요. 어릴 때부터 뭐 유명한 발레리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계 러시아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였던 브로니스와바 니진스카가 스승이었습니다. 17살 때 뉴욕으로 오기 전의 일입니다.
네. 발레리나로서 뭐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시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톨치에프 씨가 니진스카에게 아주 정확하고 우아한 무용수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으로 거주지로 옮긴 건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경력을 쌓은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톨치에프 씨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알려진 게 없는데요.
네.
여성 역사 채널에 따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발레를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존재했던 미국 최고의 러시아 무용단이었던 몬테카를로 발레단에 발탁이 됐는데요. 1942년에 이 발레단의 리드 발레리나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임을 하는 바람에 톨치에프가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네.
그의 춤과 연기는 최고의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톨치에프 씨는 이 발레단에서 발레리나 중에 최고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톨치에프 씨가 뭐 뉴욕에 가서 발레리나로서 황금기를 누렸는데요.
네.
운명적인 만남도 있었죠?
네. 뉴욕으로 이사를 한 후에 몬테카를로 발레단과 협업을 하던 러시아계 미국인 남성 안무가입니다. 조지 발란신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네.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이 게우르게 발란친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지 발란신은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발레 안무가 중 한 명이었고요. 뉴욕시티 발레단의 공동 설립자였고 또 이곳에서 35년 이상 예술감독을 맡았습니다.
네.
발레리나 톨치에프와 안무가 발란신 이 두 사람은 1946년부터 1952년까지 6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톨치에프는 결혼 후에 1947년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함께 춤을 추는 최초의 미국인이 됐고요.
네.
조지 발란신이 그러니까 1948년에 뉴욕시티 발레단을 설립한 후에 톨치에프는 1949년 이 발레단에서 남편이 안무한 작품 불새로 미국 최초 프리마 발레리나가 됐고 그의 유명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불새인데요. 불새라는 작품이 발레 작품으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러시아 발레단 공연을 위해서 1910년에 지은 발레곡입니다.
네.
산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홍색과 금빛 깃털을 가진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새, 이 불새를 잡으려는 왕자 이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러시아 동화입니다. 불새는 아라비아 사막에 살면서 저녁에 죽은 태양이 아침에 다시 되살아나듯이 수백 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오면은 향기가 나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죽는다고 하죠.
네.
이때 평생에 딱 한 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제 속에서 새롭게 불새로 탄생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신비의 동물인데요.
네.
음악과 안무가 모두 참신해서 뭐 현대 발레의 효시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자, 이 발레, 불새라는 발레 작품에 조지 발란신이 안무를 했고 바로 네. 이 무대에 불새가 된 사람이 바로 프리마 발레리나 톨치프였나요?
맞습니다. 톨치프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불새 말고도요. 이 호두까기 인형의 사탕이유 중에 춤이 있습니다.
네.
백조의 호수 작품도 있고요. 그 심포니 C장조 그리고 올페스 그다음에 스카치 심포니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톨치프 씨가 발레리나로서 키가 무척 컸다면서요?
예. 발레리나 하면은 아주 마르고 갸냘픈 체격이 요건이라는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발레 작품으로 유명한 백조의 호수만 하더라도 그 백조의 깃털처럼 아주 가볍게 춤을 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 발레에 딱 맞는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네.
마리아 톨치프 씨가 175cm의 장신입니다. 예, 발의 가벼움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격렬하고 때로는 그 에로틱한 열정으로 기교가 뛰어났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조지 발란신이 시대의 그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안무가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 전율스러운 열정과 기술적인 능력으로 조지 발란신에게 그 결정적인 예술적 영감을 준 인물이 바로 마리아 톨치프였다는 겁니다.
네. 또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셨는데 결혼 기간은 뭐 길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만나서 각자의 삶에 어떤 불꽃 같은 역할을 한 것 같나요?
예, 불꽃 같은 역할 맞습니다.
네.
아메리칸 프리마 발레리나로 명성을 얻었고 또 1960년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모스크바의 그 볼쇼이 극장에서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연하는 그런 기록도 세웠는데요.
네.
신문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뉴욕 시티 발레단에서 번성했던 시절 그러니까 무용계의 그 인종적 장벽을 허무는데도 일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러시아와 유럽 무용수들이 지배하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톨치프 씨 뭐 은퇴 연령이 다른 분야보다 빠른 무용계를 떠난 후에도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죠.
네, 자 40살이 되던 1965년에 은퇴를 합니다. 이후에 시카고에 정착을 했는데요. 1974년에는 리릭 오페라 발레단을 설립했고요. 10년 후에 문을 좀 닫기는 했습니다만 1980년 시카고 시티 발레단을 또 설립해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세 살에 토슈즈를 신고 인디언 춤을 추던 원주민 출신 미국인 소녀가 17살에 뭐 말하자면 서울로 상경을 해서 꿈을 쫓고 21살에 사랑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예.
조지 발란신과 이혼한 후에 두 번 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은퇴 후에는 후배 양성에 헌신했네요.
예. 그 무대를 떠난 뒤로 톨치프 씨는 강사 또 안무가로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 88살을 일기로 타계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원주민 무용수를 위한 길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발레단 또 미국 발레계를 궤도에 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꿈을 이루고 자신이 이룬 꿈을 후세들을 위해 또 헌신했던 미국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 원주민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 마리아 톨치프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첫 순서로 보내드린 최초의 여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끝으로 1910년 파리 오페라단의 연주로 소개됐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곡 불새 들으시면서 문 닫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개봉 영화 Misconduct 보시면서 영어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화려한 명성과 엄청난 재력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제약 회사의 회장 베닝. 그런 베닝을 상대로 위험한 소송을 시작한 변호사 벤. 벤의 동료들과 가족들은 이런 위험한 도전을 시작한 벤을 보면서 걱정을 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Play with Fire 들어보겠습니다.
We can go after Denning personally for fraud.
You're going to accuse a man worth $8.5 billion of manipulating drug trials.
Yes, sir. You are playing with fire.
You're playing with fire. Play with fire. 한국어로 불장난 하면 불을 갖고 노는 장난 외에도 몹시 위험한 행동을 지적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말이죠. Playing with fire means doing something dangerous. 영어 표현 play with fire도 아주 위험한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You're playing with fire. You're taking risks. 예를 들어, if you're trying to cheat on the test, you're playing with fire.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좋은 점수를 받으려는 행위는 몹시 위험한 짓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베닝의 제약회사의 비리를 캐내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제보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벤도 갑자기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며 대기업 비리에 맞선 싸움은 갈수록 험난해집니다. 오늘의 표현, play with fir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e can go after Denning personally for fraud.
You're going to accuse a man worth $8.5 billion of manipulating drug trials.
Yes, sir. You are playing with fire.
Play with fire. 위험한 행동을 하다. Don't play with fire, guys. Stay out of troubl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1997년 발효된 화학무기협약은 전 세계의 무기고에서 화학무기를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약을 이행하는 기관인 화학무기금지기구는 세계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의 집행기구는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7번째 회의를 마쳤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화학무기금지기구의 미국 상임대표인 조셉 만소 대사는 조약의 성과와 도전을 설명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 세계에서 공개된 화학무기의 99%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만소 대사는 이는 수만 톤의 맹독성 무기라며 미국의 경우 비축량의 98%가 파괴됐으며 2023년까지 미국은 남은 비축량을 파괴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히도 몇몇 소수 국가들이 화학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어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만소 대사는 말했습니다. 중동 국가인 시리아는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학무기 금지기구에서 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또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책임을 아사드 정권에 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을 계속 두둔하고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된 조사와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도 최근 몇 년 동안 적어도 두 번의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러시아 정보요원이었던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그리고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고위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서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과 관련된 무책임한 언사를 남발했습니다. 만소 대사는 크렘린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는 러시아 당국자들의 주장이 분명한 허위 선전선동 활동의 일부이며 이는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모든 회원국들에게 해로운 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소 대사는 이제 화학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화학무기 협약이 화학무기가 없는 세계라는 우리의 목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또 휴대전화로도 접속이 가능한 VOA 방송,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